마태복음 26장 57절로 7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기를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기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사람을 살리는 재판이 있고 사람을 잡는 또 재판이 있죠. 예수님의 재판은 사실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뭐 부당한 재판의 어떤 전형이라 할까요? 재판할 수 없는 시간, 재판할 수 없는 자리에서 재판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을 고루고루 갖춘 불법 재판이었고 어쩌면 사법적 살인을 목적으로 하는 어떤 그런 불의한 재판의 대명사처럼 되어 있습니다. 죄인들이 죄 없는 사람을 재판하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그림과도 같은 것이죠. 5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예수님을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갑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성금요일날 저녁이죠. 그 밤에 산헤드린 공회는 열리지 않습니다. 중요한 재판, 특별히 사형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재판들은 낮에 열려야 마땅하고 또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저는 모인 곳에서 열려야 하지만 지금 그의 유죄를 어쩌면 확정하기 위한 예비신문과도 같고 예비공판과도 같은 것을 제사장의 집에서 열고 있습니다. 이미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있는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을 체포하기 전에 그들을 불러 모아놓고 사전에 계획되고 모의되고 예비되는 것을 실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8절이에요. 시작.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게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어쩌면 영화의 한 장면 가운데서 우리가 베드로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것을 보겠죠. 베드로의 얼굴, 베드로의 표정. 도대체 그는 왜 따라왔을까요? 다른 제자들은 물론 다 도망가는데 그나마 여기까지 온 게 뭐 수제자라서 그럴까요? 성경은 오늘 그가 온 목적을 증언하러 위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지키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결말을 보려 왔다는 겁니다. 어떻게 되나? 어쩌면 그의 호기심 많고 궁금증이 많은 탓이기도 하겠죠.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될 것인가? 말고의 귀를 잘라 떨어뜨릴 때까지 칼을 휘두를 때까지 그는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는 멀찍이 몰래 대제사장의 짐에 잠입을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곁에 가까이 있고자 애썼던 제자이지만 예수님이 정작 체포되는 상황에서는 달아나거나 아니면 멀찍이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심이죠, 뭐. 누군가 죄인으로 뭐 오해를 받거나 법정 재판에 가게 되면은 그 사람과 멀찍이 거리를 두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보게 됩니다. 어머, 어쩌면 불똥이 나한테 튀면 안 된다는 생각들이겠죠. 뭐 친구 지간에 그렇다면 또 이해할 수 있지만 어떻게 예수님에게까지 멀찍이 거리를 두어야 할 만큼 그렇게 변해버렸냐는 것이죠.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곁에서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때가 불과 얼마 전이었는데 이 일이 있기 직전까지 그는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는데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순식간에 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느 누군들 우리가 베드로를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유가 있고 또 서로 안전하고 또 믿을만하고 신뢰하면 그저 예절을 지키고 우리가 우아하게 뭐 사는 것 같지만 이런 위기가 닥치면 우리 누구나 다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럴 정도면 뭐 저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베드로가 오늘 초점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배신하는 베드로지만 배신의 형태가 다 다를 뿐 모든 제자들이 배신하지만 제자들의 배신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초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끝까지 품고 계신 용서와 사랑의 주님이 초점이지 뭐 제자들의 배신이야 태초부터 지금까지 반복되는 일이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또한 배신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들이 배신한다는 것입니다. 신기한 원칙이죠. 멀리 있는 사람이야 배신할 것도 없죠. 늘 곁에 있는 사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가장 혜택을 많이 입은 사람, 가장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 그런 것이죠. 59절부터 61절까지입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며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지금 재판은 어찌됐건 증인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증인을 세워서 그를 유죄 판결 내지 십자가형 처형을 지금 해야 되는데 증인들이 문제는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일치된 증언을 얻어야 뭐 사형 선고를 하든지 할 텐데 중구난방이어서 일치된 증언을 얻지 못합니다. 그나마 가장 신빙성이 있는 증언이 아, 이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보고 이 성전이 돌 위에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뜨려지리라고 말씀하셨고 예언하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내가 내 성전을 짓겠다고 하신 것은 부활하심을 말씀하셨던 것이고 또 그 성전을 내가 헐겠다라고 말한 적은 없죠. 뭐 부정확한 증언이지만 그나마 이게 가장 사실에 가까운 증언이라는 게 고작 이거라는 것입니다. 원래 신명기에 보면은 이 사형에 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신명기 17장 6절을 보면은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일치된 두 사람 이상의 증언을 확보하는 것이 비록 거짓 재판이라도 필수 요건이에요. 그래서 아합 왕과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을 때 어떻게 합니까? 불량자 두 사람을 데려다가 증인으로 재판정에 세우고 그들의 거짓 증언으로 나봇을 돌로 쳐 죽이고 그 포도원을 뺐지 않습니까? 뭐 그런 일들이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역사적 사례들이에요. 자, 62절부터 64절까지입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오늘 놀랍게도 지금 가야바 대제사장의 입에서 비록 질문의 형태지만은 마태복음의 핵심과도 같은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표현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겠다고 말씀하시기 시작한 것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고 물었을 때 베드로를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을 듣고 그분께서는 메시아이심을 또 메시아가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시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키워드는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 세 가지 표현이 오늘 가야바의 입에서 다 반복되는 것을 듣습니다. 어쩌면 마태는 의도적인 그런 표현을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것이죠. 비록 질문의 형태지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이죠. 지금 가야바의 입을 통해서 내가 그런 존재냐고 묻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증언도 예수님을 처형할 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내 입으로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라. 그러면 하나님 모독죄, 신성 모독죄로 너를 내가 잡겠다라는 의도를 가졌지만 그러나 그 불의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대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그 표현을 반복해서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침묵하셨어요. 어떤 다른 증언에 대해서 침묵하셨던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는 비록 간접적이지만은 당당하게 시인하는 답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였느니라. 내 말대로니라.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이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메시아에 관한 선지서의 예언을 반복해서 인용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가장 뚜렷한 예언의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말씀이고 또 다윗의 시편 110편 1절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들어서 이미 예언된 구약의 성취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은 항상 우리가 인용되는 예수님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 예언이 성취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시편 110편 1절은 다윗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말씀이에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내 주께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내 주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그런 예언을 남겼습니다. 어쨌건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다시 재판정 가야바와 산헤드린 공회원 전원들이 있는 가운데 그리고 모두 앞에서 그분이 누구신지를 밝히고 계신 것이죠. 자, 이 예수님의 답변을 들은 제사장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다. 65절에서 68절까지의 시작. 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습니다. 제사장이 이 뭐 여러분들 혹시 영화나 무슨 뭐 이런 걸 보면 그런 장면을 보셨겠지만 그냥 한 사람이 찢으면 여러 사람이 그냥 연이어 찢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통탄스럽다는 것이죠. 때로는 슬픔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뭐 부모가 돌아가셨다는 뭐 비보를 듣거나 하면 옷을 찢거나 나라에 어려움이 생겼다고 하면 뭐 옷을 찢거나 하는 일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답변을 하자 이거야말로 참남하다. 듣지 못할 말을 들었다. 그렇게 옷을 찢으면서 어쩌면 연기에 가까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신성모독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레위기 24장 16절을 보면 바로 사형입니다. 그래서 이걸 얻은 것이죠. 레위기 24장 1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은 다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오늘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뭐 살아남을 사람 별로 없겠죠. 어쩌면. 그 어쨌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라는 말이 그렇게 생긴 거예요. 야훼를 쓰지 않고 아도나이를 쓴 거예요. 그나마도 그렇게 쓴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성경을 기록할 때마다 이 야훼 이름이 나올 때마다 목욕 재개를 하고 성경을 필사할 만큼 그 이름을 신성시 여긴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았는지는 그건 사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대제사장은 옷을 찢으면서 자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냐? 다 듣지 않았느냐? 그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저렇게 시인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아들을 그 앞에 두고 그들은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이 어이없는 광경을 보는 것이죠. 누가 누구를 재판해야 마땅합니까? 세상은 그렇게 뒤집힌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돼요. 하루하루 정말 혼신을 다해 살지만 그러나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알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불의한 세상은 불의하지 않은 하나님을 재판하는 곳이에요. 오늘날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늘 불의한 자들이 의로운 자들을 박해하는 곳이고 늘 불의한 자들의 목소리가 더 큰 곳이고 늘 불의한 자들이 성공을 노래하는 곳이고 파티를 하는 곳이에요. 거기 못 들어가서 안달하실 것입니까? 들어가게 되면 아, 불운하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거기서 어떻게 하면 신앙을 지킬 것인가? 그게 더 큰 관심이죠. 성공이 관심이 아니라 성공보다 더 큰 위기는 없고 여러분 소위 말하는 세상의 인너서클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큰 위기는 없는데 거기를 못 들어가서 그렇게 죽을 힘들을 쓰는 거예요. 또 무슨 선거가 있고 또 무슨 뭐 정치적 일정들이 있겠지만은 그 불의한 자리에 가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다하는 것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시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세우시거든 마땅히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너무 가려고 애를 쓸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사형에 해당하니라 이제는 합창이 울려 퍼졌을 거예요. 너희들 생각이 어떠냐? 대제사장이 묻자 마땅히 사형되어야 합니다라고 얘기했겠죠. 마치 이구동성으로 그 대답을 얻기 위한 재판 절차니까요. 자,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들은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유대인들에게 가장 모욕적인 행동은 손바닥으로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롱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스도야 선지자 노릇을 해봐라. 너를 때린 사람을 맞춰봐라. 누구냐? 이런 웃지 못할 일. 자, 그 곁에 베드로는 지금 결말이 어떻게 되나 보러 왔다가 보지 못할 것을 보고 듣지 못할 말을 듣고 있는 것이죠. 그 베드로 얘기는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쭉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기 울더라. 여러분 보면은 세 번 부인을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그냥 여종이 너 갈릴리 사람 맞지? 예수하고 함께 있었지? 그랬더니 뭐 그냥 부인해요.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니? 두 번째 그 말을 듣고 두려움이 와락 오니까 출입구 쪽으로 옮겼어요. 그랬더니 다른 여종이 또 하나 따라와서 너 분명히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랬더니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내가 뭐 그 사람을 절대로 알지 못한다. 이제 예수님은 주님이 아니라 그 사람이 된 것이죠. 그 작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또 조금 있다가 그렇게 말하는 바람에 두려움 가운데서 그냥 갈릴리 억양이 다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너 말씨 보니까 갈릴리 사람 맞구만. 그랬더니 너도 그 갈릴리 억양을 보니까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니까 저주하며 맹세하여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까지 갈 수 있을까요? 저나 여러분은. 여기까지 가는 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3년을 따라다녔지만 그렇게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지만 예수님이 누군지를 베드로 자신이 직접 오늘 대제사장이 질문하는 그 질문에 담긴 단어들을 본인 스스로 주님께 고백해드렸던 베드로인데 그래야 언제든지 그는 수제자라고 스스로 자처했던 사람인데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본인이 입으로 고백했던 그런 베드로인데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맹세하고 부인하는 이 자리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쩌면 베드로가 진실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이제 출발점에 섰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동안은 포장이에요. 거품이에요. 위선이에요. 한 번도 그 자신 일생 동안 철저히 회개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인지도 모르죠. 그래서 오늘 대문 밖으로 뛰쳐나갔을 때 닭울음 소리가 들리고 그제서야 조금 직전에 예수님께서 닭이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통곡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죠? 75절 읽고 마치십시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심히 통곡하니라. 걷잡을 수 없는 그 통곡하는 모습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어쩌면 정말 평생에 울어본 적이 없는 울음. 뱃사람으로서 그렇게 강인하게 살아왔던 한 남자가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면서 이제는 애간장이 끊어지듯 그렇게 통곡하기 시작하면서 그는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 것이죠. 뭐 이제 예수님의 당연히 오른팔이나 된 줄 알았던 그 자신이지만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할 그 상황에 있었을 때 그는 철저히 부인하고 배신하고 마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데 대한 스스로를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는 그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란 통곡하는 일밖에 없었고 그리고 베드로의 이 통곡과 이 통곡하는 이 자리야말로 진실로 이제 주님을 따라가기에 이제 제대로 그 모습을 갖춰가는 첫 발걸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멋들린 신앙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의 포장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그저 뭐 우리가 입만 열면 때로는 아멘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할렐루야도 하지만은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 쏟아놓아야 하는 이 지점까지 갔을 때 우리는 이걸 회개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왜 회개라고 본인이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세상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간다고 따라갔지만 그러나 그는 언제나 세상을 갈망했고 자기 자신을 더 중요하게 여겼고 그리고 주님보다는 항상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은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부인할 것을 아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아시는 주님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모르겠습니까? 아니면 이 인류의 미래를 모르시겠습니까? 주님은 오신다는 말씀을 분명히 지키실 분이고 어떤 말씀을 하더라도 그분 말씀은 우리가 믿어야 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보다 더 지혜로운 게 없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보다 더 큰 용기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통곡할 수 있는 아침, 진실로 주님 앞에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이 시작되면서 각자 기도하겠지만 주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돌아보는 이 일로부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조용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베드로가 그동안 3년간 주님 뒤를 쫓아오면서 수많은 기적을 보았고 수많은 것을 경험했지만 그래야 그는 베드로가 스스로는 수제자라고 철석같이 믿었지만 철저하게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던 그런 제자이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세 번씩 부인한 까닭은 주님께서 세 번씩이나 깨우셨지만 세 번씩이나 졸았기 때문에 세 번 부인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실 때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졸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졸다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졸다가 말구의 종의 귀를 자르는 칼을 빼들러 빼서 휘두르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주님의 뜻에 따라 좇을 수 있는 믿음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길을 홀로 질 수 없다는 것, 홀로 걸을 수 없다는 것 주님 잘 아시기에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리라. 성령이 오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사오니 주님, 이 고난 주간에 저희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십자가를 지고 좇으라고 하셨사오니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함께 주시고 십자가를 지고 완주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함께 부어주옵소서. 주님, 철저한 회개가 주님께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이 거짓 믿음, 포장된 믿음, 허세로 가득 찬 믿음, 종교적 관행과 익숙함으로 가득 찬 이 믿음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정말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진실로 고백하고 통곡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닭울음 소리를 듣고 몸서리를 치는 베드로의 그 몸서리 진저리가 우리 각자 우리 자기 자신에게 치는 몸서리가 되고 진저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한 번도 주님 앞에 죽어본 적이 없는 우리 자신, 이 주간 동안 철저히 죽는 주간이 되게 하시고 깨어져서 산산조각이 나는 주간이 되게 하시고 깨어져 가루가 되어서 소리도 나지 않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외에 구원이 없음을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형언할 수 없는 사랑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쫓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다시 한번 베드로의 자리에서 통곡하고 주님, 제가 베드로입니다. 아니 베드로보다도 못한 존재입니다. 고백하며 주님 새롭게 결단하고 새롭게 회개하기를 결정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